1. Ted Hildebrandt, Lit.
신학과 신학, 8강. 저작권 2020,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 구약사, 문학의 8번째 강의에 나오는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입니다. 그리고 신학 수업. 이번 강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로 나아갑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세 명의 자녀의 삶에 세 번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퀴즈 미리 보기 0. 002시.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잡아야 해. 다른 수업의 슬라이드 몇 장을 올려보세요.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레위기. 레위기에서 특정 장을 선택하세요.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귀하가. 읽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기법에 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역 구절. 그래서 나는 그것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대한 내용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기사, 내 생각엔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과하고 다시 통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을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크신 긍휼을 기이 여기고 인류에게 임한 진노의 큰 순간을 인류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단어.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일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 아멘.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2시 1분 3시 27분. 이야기를 뽑아보자. 우리는 제너시스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디어 나왔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장으로 넘어가서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가려면 좀 더 빨리 일을 헤쳐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려고 했습니다. 홍수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라. 남자들. 창세기 6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시작했을 때 땅 위에 번성하여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느니라. 사람의 딸들은 아름다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누구에게든지 결혼하였느니라.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죽을 자와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죽을 것이요 그의 날은 120년이 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얻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억해. 다들 900세까지 살았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0.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고대의 영웅이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홍수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 진노하시나이까?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중 일부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였으며 하나님은 왜 그토록 진노하셨나요? 실제로 홍수는 이것의 결과입니다. 새 쪽속의 관점 3시 28분 5시 6분. 그가 제안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종교 간 결혼. 실제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세스족속의 견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셋족속의 견해는 셋의 아들들이 경건한 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들, 불경건한 계열, 사람의 딸들, 이었다. 사이에 이런 결혼이 있었습니다.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통혼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에서 기억하시나요? 신약성서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태인. 결혼 솔로몬이 다른 문화권의 다른 아내들과 결혼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느냐? 그래서 세트아이드 견해는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셋의 계통은 아벨의 대체 계통이므로 셋은 경건한 계통이 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3. 아벨이 죽은 후 가인의 후손들은 통혼을 하였는데 그 통혼은 문제. 그래서 이것을 셋 족속의 견해라고 부릅니다. 그에 맞는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맥상 자연스럽게요. 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후손만을 구별합니다. 왕권복이 5시 7분, 8시 7분. 꽤 흥미로운 두 번째 제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귀족이셨습니다. 왕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고대에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스스로를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까? 해당 제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들, 권력을 얻은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왕들은 여자들을 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렘을 개발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여성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렘과 그들은 아내를 늘렸습니다. 하렘은 고대와 고대 모두에서 큰 문제를 제시합니까? 세상과 성경에? 그러면 이것은 왕들이 여자들을 데리고 하렘을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하렘에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뭔가를 건너 뛰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고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끝났습니다. 육후 이제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 하마스, 이 가득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도 폭력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폭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폭력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마스, 하마스이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부식질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부식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미국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식질. 나는 진짜 아랍 부식질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바이어 돌로로서, 십자가의 네 번째 정거장. 그 남자는 세계 최고의 부식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외곽에서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필라델피아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식질과 하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것, 하마스는 폭력을 뜻한다. 그건 그렇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하마스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단체? 이해했나요? 이스라엘에는 전체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마스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 뜻은? 폭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폭행. 그래서 이 하마스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4.
그룹의 이름조차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글쎄, 하마스는 정말. 평화로운 조직 그들은 정말로 팔레스타인 권리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하마스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내 말은 그것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는 뜻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왕들이 이 일에 연루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왕들은 폭력을 행사하여 자기 밑에 있는 백성을 학대하고 그래서 이 하마스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견해이다. 왕권 사상이 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데? 나중에 왕들은 나쁜 방법으로 여러 아내를 두었나요? 솔로몬의 아내 700명과 첩 300명. 그래서 거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엔젤 뷰 8시 8분 19시 5분. 이 마지막 뷰를 엔젤 뷰라고 합니다. 나는 실제로 다양한 지점에서 말해야 한다. 내 인생에서 나는 이러한 관점 각각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독단적인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점은 천사관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주로 욥기 때문이다. 한장 6절은 하나님 앞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둘러보면서 내 종 욥을 생각해 보았느냐? 사탄은 말한다. 그래, 욥이 너한테 잘해주는 건 내가 그에게 잘해주기 때문이야. 뭘 빼면? 그 사람은 당신을 면전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서 온 천사들이라.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천사에 관해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히브리서 13장 2절. 새것으로 뛰어들어 미안하다. 성서에는 형제로서 계속 사랑하십시오. 즐겁게 지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낯선 사람이니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취할 수 있나요? 가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던데. 아마도 그들은 천사였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할 테니 어떻게 여기로 걸어갈 것인지는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저는 인디애나 바르샤바에 있었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번 도로를 따라 내려가는데 히치하이킹을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 사람들은 히치하이킹을 합니까? 오늘은 이제 많이?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그랬나요? 나는 히치하이킹을 했다. 대학에서 온 집, 그래서 이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5.
오랫동안 히치하이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분명 그 사람인 것 같았는데. 히스패닉이고 그는 태워야 했습니다. 아마 3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차를 운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그를 한번 지나쳤을 때 내가 그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제 아내는 항상 겁을 먹거든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와 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차에는 저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그를 데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골랐어. 그 사람 일어났어. 우리가 말을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실제로 음주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그들이 내 집에 와서 나를 붙잡고 끌어내렸어요. 여기 그래서 그는 나에게 자신의 비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하고 난 당신이 그게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5분만 시간을 내어 그를 다른 경로인 13번 도로로 데려다 주세요. 그가 가려던 곳인 시러큐스로 총격을 가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건 농담도 아니고 꽤 이상해요.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정말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것은 훌륭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와야 했고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리자 이게 솔직한 진실인데 난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대접한 적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그는 문을 닫고 길을 따라 걸어갔다. 나는 이것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그가 단지 스페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이나 다른 뭔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마치 스페인 남자가 나에게 성경을 인용해 준 것 같은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정말 이상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를 볼 수 없었다고 해서 그가 천사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후광.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은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능합니까? 보스턴에 있는데 길가에 노숙자가 앉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가능한? 히브리서 13장은 환대를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우리가 동정심을 갖고 환대를 베풀고 그런 일을 해야 기독교인입니까? 노숙자들을 향해. 당신은 거기 앉아있는 천사가 당신일지도 모른다. 단지 결코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매트. 25.35FF.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절하고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6.
히브리서는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의해.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세 사람이 왔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일어나서 세러가 그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고요? 올라온 저 천사들과 분명히 당신이 있었나요? 그걸 알아내야 해. 하지만 잠깐만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천사도 둘 다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그는 야훼, 말라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사자, 출세자. 그는 그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천사 개념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령 글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때로 하나님의 천사에 관해 언급합니다. 골로새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단순히 그 교회로 갔던 사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따라서 반드시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단순히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천사라는 용어는 사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덤불에서. 그런데 문제는 주의 사자라는 칭호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떨기나무가 말하러 가면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 그냥 부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올라가서 그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덤불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거룩한 땅에 서 있으니 신발을 벗으라. 이제 평범한 천사가 다가와서야 신발을 벗어라. 당신은 거룩한 땅에 있습니다. 당신은 숭배합니까? 천사? 그런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남자가 내려와서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 남자가 절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천사가 일어나세요. 하지 마세요. 나는 신이 아니다. 불타는 덤불 신발을 벗으십시오. 이다. 이게 평범한 천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나야 천사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우리에게는 떨기나무 속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분은 덤불 속에 성육신하신 최고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가 말씀하시며 그는 야훼이시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이 여호와이고 내 이름은 나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나야 주의 천사라는 칭호는 하나님도 가리키는 칭호인 것 같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7.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말할 때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서 미안해요. 우리 여기가 어디야?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 고린도전서에도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성의 꽤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천사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럴지도 몰라. 여자들과 통혼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그 사실이 설명이 될까요? 그들은 거대하고 강한 아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답변 중 어느 것이 옳은가요? 내가 말했듯이 나는 다양한 지점에서 개최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러한 각 위치.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함께 지금 이 천사의 모습. 그러나 당신이 알 수 없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네피림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이 네피림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홍수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피림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을 때. 그건 그렇고 이것은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는데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맥. 나는. 이 과정에서 이 말을 100번은 할 거예요. 의미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문맥.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네피림이라는 용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네피림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므로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룹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인가요? 내 대답은 아니오, 야. 그렇다면 문맥상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때. 다음으로 갈까? 많은 경우 단어의 어원이나 역사, 어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원은 무엇입니까? 그 뿌리,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나팔의 뜻은 떨어지다. 그러므로 이들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이다. 볼 수 있나요? 그것이 타락한 천사의 관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의미에 대한 어원에 의존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전이다. 예, 그래서 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지 않지만 어쨌든 여보. 당신은 그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귀엽다. 그 말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귀여운. 귀엽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안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아마도 어쨌든 당신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귀엽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한 적이 있나요? 원래 뜻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가? 역사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나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8.
원래 의미가 지금의 의미와 같다고 주장하고 주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이 영어로 되어 있고 역사를 찾고 싶다면? 한마디로 넌 어디로 가니?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인터넷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터넷에서 실제 책을 보면 실제 페이지가 포함된 실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 정도 두께의 두 권의 책이 있는데 OED,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아내 옥스퍼드 영어사전 OED에서는 큐트의 두 페이지에 큐트라는 단어를 넣을 예정인가요? 앵글로색슨어나 라틴어 같은 단어의 근본 의미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그러면 원래 루트가 제공됩니다. 단어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원, 그 의미를 결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해. 이것에 관해서 그런 종류의 어원적 주장에 주의하세요. 문맥상 의미는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단어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주식을 많이 넣지 않는다.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 접근 방식입니다. 나는 그것에 큰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내 생각엔 그냥 우리가 가진 유일한 빨대임으로 그냥 집으세요.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 19시 6분 24, 40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의 모든 성향이 항상 악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있습니까? 나는 에릭 클랩튼을 너무 좋아한다.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있습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생각의 클래프턴은 오른쪽. 하나님이 거의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우리는 거기에 없어요. 그는 거기 있어요. 그는 천국에서 슬픔을 느끼나요? 성서는 하느님께서 슬픔을 느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은 하늘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자신도 다음과 같이 느끼신다. 슬픔과 그가 천국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는 머무른다. 여기 이 우주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인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슬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이 제대로 됐는데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고통과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9.
그는 그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가장 슬픈 존재인데 당신은 하지만 잠깐만요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실 때 눈물, 그게 무슨 뜻이야? 닦아야 할 눈물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은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클랩튼은 오른쪽. 천국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그 눈물이 지워질 날이 올까요? 그거요? 지금? 지금은 아닙니다. 죄와 부패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시겠습니까? 언젠가.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고 그 눈물은 닦아질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흥미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나요?
후회?
부모가 자녀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 내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의 부모로서 고통을 느낀다. 그들의 선택은 정말 심하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것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로서. 사실, 내가 그들을 사랑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내가 내 아이들에 대해 찢지 않았다면, 내가 신경 쓸까? 하지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가? 보시다시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글쎄, 우리는 거기서 나가는 게 낫겠다. 내 자녀 중 한 명이 정말 파괴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전체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슬퍼하고 있어요.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더라. 그들이 아직 정원에 있었다면 그는 슬퍼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는 왜 슬퍼합니까? 이런 결혼이 있고, 이런 폭력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장에서 설명하는 것들. 그래서 그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악함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악, 그래서 그는 그로부터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하고 있어.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들은 모두 완전히 부패했고, 그때 그는 노아에게 초점을 맞췄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맥락에 맞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창세기 6장의 맥락은 이러한 통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을 문맥에서 빼내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0.
그는 인류를 만든 적이 있고, 그래서 인류를 완전히 구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느낀 이유와 그 이유를 탐구해야 합니까? 정말이야. 중요한 점, 당신은 구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문맥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 은혜야. 맥락에서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맥락을 통해 말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을 다른 구절들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맥락에서 그것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맥락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주요 주제로 돌아갑니다. 넌 가져갈 수 없어.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편화시키려면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어진 맥락.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24, 50, 25, 43.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그녀가 방금 키우고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이 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을 바꾸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마음을 바꾸실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나요? 그의 마음을 바꾸다? 사실 너희들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느냐? 이동? 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 끌어 내려오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을 밖으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모세를 죽일 뻔하고 물러섰다. 그것에 대해서는 숫자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는 분명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우리는 이것을 볼 것입니다. 나중에 문자를 보낼 예정이므로 이 시점에서 잠시 중단하고 다른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맥락을 갖고 실제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뿐입니다. 정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 25, 44, 36, 50. 아홉 장에서는 노아가 두 마리씩, 일곱 마리씩 모든 동물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깨끗한 것들 중 왜 깨끗한 사람이 일곱 명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깨끗한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런데 창세기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해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 언제 배웠나요? 레위기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공부할 레위기는 정결함과 부정함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노아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았느냐? 그래서 신은 전체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를 위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지침이 있었지만 노아는 어느 것이 깨끗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1.
그리고 부정하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그 땅의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마셨는데 뭐라고요? 와인. 냉장시설도 없는데 포도원만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빨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변할 것입니까? 너는 그것을 받아 포도를 돌려라. 주스를 뭘로? 어쨌든 그렇게 바뀔 겁니다. 신맛이 나게 될 거야 아니면 네가 뒤집어 버릴 거야. 와인으로. 그래서 그는 포도원을 심고 지금은 약 1년 정도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는 나와서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천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으나 샘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쳐 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뒤로 걸어가서 몸을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음, 그들은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막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으니 그에게 행하여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한 다음 그는 그의 종 중 가장 낮은 자가 되리라.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노아는 나가서 저주합니다. 함은 무엇을 실패했는가? 그의 아버지를 덮어라.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이는 아버지를 본다. 아들과 저는 태권도를 함께 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저기, 내가 아들을 피해 숨어서 아들아, 내가 안 나가니까 여기서 나가야 해라고 말했나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싶느냐? 그럼 내 아버지는 절대 앞에서 샤워하지 않을 거야. 너 이게 바로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마땅히 아버지를 가리기보다는 아버지를 폭로하는 것입니까? 예, 그는 형들을 데리러 나갑니다. 이제 그의 형제들은 옳은 일을 하고 행하여라.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거꾸로?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정 문화권에서는 자부심과 수치심이 정말 큰가요? 그리고 특정 문화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수치심과 명예의 개념이요? 그런데 일부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느끼나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디트로이트. 너 그걸 기억하니? 디트로이트에서 차 안에 있던 두 소녀와 그들의 아버지는? 비무슬림과 데이트하는 두 소녀가 부끄럽나요? 여자들은 차에 있고 여자는 차에 있어.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2.
뒷좌석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고 아버지는 총을 꺼내 자신의 딸을 쏜다. 자동차. 그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였는데 뒷좌석에 있던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아빠. 아빠라는 전화를 받았고 911에 전화했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방금 그녀의 여동생을 쐈다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가 총을 뒤로 돌리면 총소리가 들리고 휴대폰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해집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나에게 많은 멍한 시선을 주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요? 이제 한마디만 할게요. 이건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했습니까? 아니면 언론이 이를 은폐했습니까? 그것은 은폐되었습니다.
왜?
배경에 대해 아무 말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슬림 아버지의 명백한 배경.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 너무 기분이 상해서 소녀들은 그가 그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명예살인이 꽤 있나요? 미국에서 자주? 미디어에서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올바름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질문, 그 아버지가 속한 문화에서는 수치심과 명예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이디어? 여러분,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몇몇 지도자들은 그곳의 지도자들이 자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쓰나미가 올 줄 모르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거기 가서 그 원자로를 파괴한다고요? 그들은 일부 지도자들이 일본은 자살할 뻔했다. 그 문화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수치심과 명예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화인가요? 다른 문화에서는 수치심과 명예가 정말로 중요한.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아버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우가린 문헌을 읽었습니다. 우가리트 문학에서는 이곳이 바로 북쪽이다. 이스라엘의 우가릿 서판 중 일부에는 의무 중 하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아들의 의무 중 하나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의무. 아들의 의무는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하셨다. 아들이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아버지를 돌보아야 할까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3.
아버지, 노출시키는 대신에? 내 생각엔 그게 바로 당신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명예. 그래서 노아는 잠에서 깨어나 그의 아들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른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종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 이제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가느냐? 당신이 가계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의 족보가 있나요? 함의 후손이 구스가 되다. 쿠시의 하락세. 에디오피아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로 내려갑니다. 노아 때. 그는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낮은 구원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프리카에 대한 저주이며 이 저주는 그는 가장 낮은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노니 함이 저주를 받아 그의 자손이 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저주야.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노예들에 대해. 성경은 이것이 노아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장을 사용했나요? 응, 그거. 인수가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문자를 잘못 읽었는데 그녀가 나를 잡았어요. 글쎄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였느냐?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라. 가나안 땅, 가나안의 후손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어디에 정착하였는가?
아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게 약속의 땅이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 이제 가나안의 후손은 누가 됩니까?
또 정말 어렵네요.
언제?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끝에 아잇 또는 타잇을 붙이면 됩니다.
여부스족, 해족속, 게르가시테.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약속된 땅에 정착하다.
그 땅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가나안은 여기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지. 아프리카에 있는 함의 후손들. 이는 구스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예제도.
그것은 모두 가나안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까?
나중에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거야.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그러므로 이것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예표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을 노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물건을 가지고 있나요?
함은 노아의 아들이며 노아의 죄를 폭로한다. 벌거벗고 더럽혀져서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당신이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넥스텔리언이즈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4.
보복의 법칙. 나중에 이를 확인하고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이 눈에는 눈,
치아에는 치아.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노아는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 내가 나를 모욕하고 내가 내 아들인 것처럼 내 아들도 그러하다.
당신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추측이냐?
예, 이건 내 추측이다.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
하지만 당신이 한 것처럼 이것은 상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면 당신의 아들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나안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에 대한 예표가 이미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전.
이것은 꽤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우리가 말했다 그들 중 일부는 아프리카로 내려갔고 일부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였나?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아니요.
이것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그런 사람이다.
여기에서는 구스와 함의 다른 후손들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실제로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땅.
개인과 기업의 성격. 36. 51, 41, 10.
이제 이것은 더 광범위한 질문이고 이것도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거래 중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화적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화적 문제 중 일부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 살 때 우리 문화에서 많은 수치심과 명예를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우리가 최근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 중 일부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고통받는 게 맞나요?
부모의 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어나다. 우리는 미국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개인.
다른 문화에서는 그들이 자신을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그룹의 일부로 생각합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가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룹.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정 가족 집단을 온 가족으로 심판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 판단이 전체 집단의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미국인으로서 이런 집단적인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납니까?
을 위한.
예를 들어, 내 아들과 나는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너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질문입니다.
당신은 탈레반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작은 땅을 경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이커의 땅이 있고 양 몇 마리가 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5.
염소. 대부분 염소.
당신은 가난하고 아내와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갑자기 6피트 2200피트가 생겼습니다.
파운드 해병이 내 집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겪어.
당신의 집,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일을 했나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었습니다.
탈레반이 나쁜 일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사람들?
예.
미국의 상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당신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어요. 새벽 1시인데 친구 중 한 명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이에요.
당신은 차 안에 있고 네 명의 아이들이 차 안에 있는데 그 아이는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가 난파되면 누가 떠나나요?
그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차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그는 떠난다고요?
그게 귀찮나요?
믿는 게 좋을 거야.
한 번은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괴롭혔다.
그는 내 친구였습니다.
무엇?
나는 당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차에 타는 것이 가능한데 이 사람은 왜 죽는 걸까요?
그렇습니까?
단지 그가 차를 충돌시킨 다른 사람과 함께 차 안에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
그들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살해당한 사람들이고 그는 떠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속담?
그렇다면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룹?
예, 그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집단적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가깝다.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가족에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과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시집가는 딸에 대해서는 늘 사과는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무라고 말하며 가족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이제 질문, 연결이 있습니까?
엄마와 딸 사이?
이 미친 집안에 결혼한 남자가 맞나요?
엄마와 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는 그것이.
가족 나는 당신이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 가족이 있다는 거야.
특성.
우리는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로 가보겠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6.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41. 11, 42. 58.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정원 밖으로 나왔어요. 에덴은 노아와 홍수에서 나왔으니 뛰어넘어 아브라함을 바라보자.
이었다.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대답할 수는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질문들 중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질문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큰 질문이고 처리하세요. 아브라함은 가장 놀라운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개인들. 윌슨 박사님, 어떤 사람들은 그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윌슨 박사의 책 우리의 책 외에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훌륭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윌슨 박사님이 아브라함 신부님과 함께 거기에 계십니다. 제가 윌슨 박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나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정당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족장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까지의 칭호를 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칭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제 내가 그걸 지어낸 걸까?
아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성경에 아브라함이라 하신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이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꽤 큰 제목인가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나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의 친구.
고대 근동의 지리 42. 59, 46. 26.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약간의 지리학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혹시요?
파워포인트를 다운로드 하셨나요? 이 지도는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돼. 이 지도를 그리려고요. 나는 결코 이 지도들을 잘 그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저 원할 뿐이야. 이 지도를 달려보세요. 이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축구 따위의 경기장. 이것은 체스판입니다. 우리는 여기 페르시아만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7.
이것은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티 아는 사람이 있어? 이티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이 어떤 순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티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페르시아 만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이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
이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라크.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다. 이 두 나라. 이들은 산악민족이고 이들은 평원민족입니다. 산을 해라. 사람들과 평원 사람들은 항상 싸우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이란, 은 항상. 밀어내려고 하면 이 사람들, 이라크, 은 항상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푸시.
뒤쪽에. 그런데 오늘 그게 사실인가요? 2000년, 3000년, 예, 4000년 동안 그게 사실이었나요? 여기는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쿠웨이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고 있다. 여기 우르가 보이나요? 바로 우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이었는데 갈대아인. 내가 바르샤바라고 말하면 즉시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르샤바.
폴란드. 폴란드 바르샤바라고 하더군요. 바르샤바라고 하면 폴란드가 떠오르는데. 그런데 제가 살던 인디애나주 바르샤바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인디애나 바르샤바 때문에? 폴란드보다 수준이 낮은데 인디애나주 바르샤바라고 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수메르의 큰 우르이며 대부분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북쪽으로 쭉 갑니다. 그는 여기 하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할 것. 당신에게 제안하고 나는 이것에 대해 더 강한 느낌을 받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안된 것은 북부 우르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내려가던 중에 하란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에 의해. 그런데 여기에서 건너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나요? 이 길로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하란까지 가느냐? 그래서 제안은 북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그것은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이 칼대아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북부 우르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장소는?
거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수백 개의 전화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인가?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북부 우르가 있고
남부 우르.
지금은 나 자신이 북쪽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남쪽 우르를 가르쳤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8.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제 북부 우르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논증을 본 것 같습니다.
말이 46, 27, 47, 38.
이제 정말 중요한 다른 장소는 어디일까요?
말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여기. 말이라는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솟아오르는 고지요. 여기서부터라면? 바닥에 사가 있는 좋은 이중 혹 낙타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건너편.
그러니까 여기 오면 제일 먼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뭐지?
문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그냥 건너가지 않고 광야를 건너지 않았을까요?
가지다.
당신은 사막에 갇혀 걸어서 걸어가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없다.
자동차.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모든 방향으로 차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절대 사막.
그게 당신의 일광을 두려워합니까?
대답은 내가 25살이었을 때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당신의 눈이 볼 수 있는 한멀리 있었고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발이 있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
정말 으스스한가요?
나는 단지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
여기 사막으로 나오세요.
이제 밖에 나가는 사람 있나요?
응. 오늘은 알겠지?
사람들이 밖에서 차를 운전해요. 하지만 낙타 한 마리만 있으면 낙타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잘 건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성공할 수 있으므로 마리는
요지.
그들은 마리에서 태블릿을 잔뜩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블릿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짐니린. 짐니린과 함무라비. 기원전 1750년. 시대부터 마리. 마리. 출신. 누즈. 47. 39, 48. 31.
우리가 태블릿을 얻을 다른 곳은 노조입니다. 그들은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노조에서 천정.
누즈. 노조는 많은 관습이 유래한 곳입니다.
우리는
고대 관습을 많이 참조하십시오. 나는 이것이나 저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노조의 이 서판에서 발견됩니다.
그럼 누즈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줄게.
기원전 17, 1800년의 배경에서 나온 관습 중 부부, 300. 아브라함의 해. 그래서 이 두 장소 마리와 노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 직후의 시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아니, 아니.
그녀는 아마도 여기 신의 산이라는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라는 쓴 뜻이다.
물은 쓴맛이 났다.
여기 신의 산에 있어요.
이곳은 시나이 산이다.
반도.
마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9.
하란과 에블라, 48. 32, 50. 45.
그래서 마리와 누즈가 여기로 올라오면 여기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거 알아?
나엘과 레아는 그곳 출신이었고, 누가 그들을 연결시켰습니까?
나반.
나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리베카를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도 하란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이곳 하란에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
그는 우르를 떠난 후 하란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는 곳이다.
그곳이 라반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라엘과 레아의 출신이고, 그곳이 리브가의 곳이다.
에서.
그래서 하란이 그들의 집이군요.
아브라함은 떠나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두.
지중해를 향해 있는 곳 중 하나는 에블라. 에블러. 하고 불립니다.
에블러 사이트는 다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원전 2400년 내 생각엔 1980년대나 70년대에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2400인가요?
BC가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아브라함은 무엇이었는가?
기원전 2000년.
에블라는 아브라함보다 400년 전인가?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을 틀 안에 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 말하는지 알잖아?
그럴 것이다.
아브라함 이전 400년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우가릿이라는 이곳은 또 다른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에블라.
거기에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에블라는 어느 나라에 있나요?
시리아.
시리아는 좋아하는가?
사람들은 에블라에서 성서에 성취된 이야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처음으로 나왔고, 소돔과 고모라가 에블라 서판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 시리아 사람들이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이탈리아인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에블라에 대해 많이 알아요. 사이트가 폐쇄된 것 같습니다. 거기엔 엄청난 양의 물건이 있어요.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해.
그런데 지금 시리아에서 정말 힘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자국민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의 아버지는 한 마을에서 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는 어디인가?
시리아?
다마스쿠스.
다마스커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꽤 도시.
여기는 다마스쿠스와 시리아입니다. 우가리트 앤드 이집트 50, 46, 53, 23. 지금 여기 에블라, 기원전 2400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한 무더기의 판. 왜냐하면 이탈리아인들이 그곳을 장악했고 시리아인들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우가리트는 약 1400년에서 12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우가리트에서는 수천 개의 태블릿을 발견했으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0.
내가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불행한 특권을 누린 우가리트어.
전사,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맞춰보세요.
성경에서 바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제 바알 신화 전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에게 미신을 말해주는 태블릿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바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우거리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거리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줄 것입니다.
판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로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있습니다.
사해.
여기로 오니 여기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가 보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내산으로 건너갔습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인가요?
이집트.
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와 그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리아는 무엇으로 유명했나요?
을 위한?
도서관.
그것은 초기 의회 도서관과 같았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루마리였던 세 개의 책, 정말 놀라운 컬렉션이었습니다.
불타버렸어. 불태워졌어.
그래서 그들의 기록은 없지만 이곳이 중심지였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학습.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의 보스턴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교육과 학습의 중심지, 거대한 도서관과 교육, 오자마자, 카이로와 멤피스까지. 멤피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괜찮으세요?
테네시주 멤피스.
테네시주 멤피스 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맨날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왕 때문이에요. 왕은 멤피스에 묻혀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왕이었는데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세대에는 단 한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것은 엘비스였습니다.
멤피스 테네시.
만약 내가 거기 가서 파란색 스웨이드 신발을 신고 멤피스 거리를 달려보세요. 여기 아래에는 텔 어마우너라는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이곳이 그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르나 편지. 이것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기에.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나일강을 빼면 애굽에는 무엇이 남느냐? 사막. 각 방향으로 수천 마일.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실제로 당신의. 구글 어스 위성 이미지. 실제로 내려가서 나일강을 볼 수 있나요? 그것은. 구글 위성 이미지를 보면 정말 멋지네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1.
맵 설계도 53, 24, 58, 45. 이제 이 모든 것을 도식화한 또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처럼 도시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여기는 남부 우르이고, 여기는 바빌론, 마리, 누즈, 니네베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요나.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요나가 이 고래를 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래가 그를 토해낸 다음 그는 니네베로 갔습니다. 이 사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고래가 여기 있어요. 고래는 내내 헤엄쳤나요?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다가 티그리스 강까지 헤엄쳐 올라가나요? 뭐가 문제야? 티그리스 강은 3. 또는 4피트 깊이의 장소에서 그것은 진짜 마른 고래였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그를 여기로 뱉어냈어요. 지중해 연안에. 고래가 요나를 여기로 뱉어냈나요? 기회 없음. 그. 아프리카 전체를 수영해서 돌아야 했을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래가 그를 여기로 뱉어냈다는 거예요. 요나는 먼 길을 걸어야 합니까? 거기? 그것은 단지 요나가 고래에서 나와 다른 상황에 놓이게 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설교. 그는 니네베로 건너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할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니네베는 정말 불쾌한 사람들이 사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난 그냥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일반화하지만 그들은 고대 세계의 히틀러였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 요나가 회개를 외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회개하고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회개는 동정심 없는 요나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마리. 마리는 2만 5천 개가 넘는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즈에서는 5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누즈에. 우리가 많은 관습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에블라에는 약 1만 8천 정이 있었고, 우리가 아직 번역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거리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곳에서 약 1만 2천 개의 정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알파벳 언어였습니다. 우가리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다. 그 확인은? 그러므로 이러한 장소를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리고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이건 뭐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죽은 자. 바다. 그것은 아마도 예술가의 개념이거나 오해일 것입니다. 읽기와 쓰기 55, 37, 58, 46. 실제로 저는 이러한 서령 문자판 중 일부를 온라인에서 발견했습니다. 난 그냥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들을 참조하십시오. 스타일러스로 글을 쓸 때 진흙 속에 갇힌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것.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2.
실제로는 기원전 1750년경의 말이 서판입니다. 짐니 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의 왕, 그리고 짐니 린이 누구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는지 추측해 보세요. 당신은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함무라비와 린 짐니, 짐니 린, 가 일을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태블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린 짐니, 짐니 린은 함무라비가 나를 때린다고 말했다. 그럼 이 태블릿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나요? 스타일러스가 붙어 있나요? 실제로 스타일러스의 끝부분과 스타일러스의 앞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첨필. 그것은 마치 블러시 같은 일인데 진흙 속에 집어넣고 그걸 볼 수 있나요? 그들은 이렇게 붙인 다음 이렇게 붙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붙입니다. 이것은 음절 언어. 음절 언어는 각 음절의 기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다양한 음절이 있나요? 내가 너에게 자음알과 D 두 개를 주면 몇 개나 될까? 알과 D로 음절을 만들 수 있나요? 네드로 만들 수도 있고, 무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당신은 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R과 D만으로 15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20개의 다른 음절. 이제 이 음절 각각이 다른 기호를 갖고 있고, 800개의 음절이 있었고, 글을 읽거나 읽을 수 있으려면 800개의 기호를 배워야 했습니다. 쓰기. 이 문화에서 누가 읽고 쓸 수 있었습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요. 당신 은혜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이 되어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일반적인. 사람이 이걸 읽었어?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서기관이 쓴 것입니다. 전문 서기관, 상류층 사람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에서 온 것입니다. 말이 태블릿 중 하나를 보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 정제는 뭐지? 성전을 불태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그것을 발사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정말 멋지네요. 이것은 에블라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열과 그들이 열에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거 보이나요? 이건 표시가 안 나지만 측면의 때때로 그들은 측면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태블릿의 너비는 귀하의 너비만큼 넓습니다. 아이패드. 그들은 그것을 옆에 붙일 것이고 이것들의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적을 것입니다. 잘 꽤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태블릿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태블릿. 이 태블릿이 많이 망가졌나요? 이것은 완전한 태블릿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 그건 그렇고, 이것은 에블러 태블릿입니다. 대학교 박사과정생도 가능할까요? 펜실베니아 사람은 이 아략 하나를 읽으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5에서 7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 박사학위를 받게 될까요? 예, 이것이 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3.
펜실베니아 대학교 지하. 그들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태블릿을 갖고 있어요. 전에 읽어본 적도 있어요. 그들은 일종의 던전 거주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기 내려놓을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5년 동안 머물렀다가 나와서 태블릿을 읽고 태블릿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박사 학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태블릿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줍니다. 알파벳의 중요성 58, 47, 60, 12. 자,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정말 깔끔해요. 왜냐면 이게 뭐죠? 이것은 우거리틱 정제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작고 다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원전 1400-1200년경의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입니다. 이것은 알파벳. 알파벳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음절 언어. 당신은 배웠습니다. 읽고 쓸 수 있으려면 800개의 기호가 필요합니다. 알파벳을 사용하면 음소가 아닌 음소로 표시됩니다. 음절. 말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며 약 22에서 30가지의 다른 소리만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벳은 22에서 30개의 기호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똑똑해야 배울 수 있나요? 22개의 기호? 유치원생은 22개의 기호를 배울 수 있나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이것은 놀라운 신기술? 기원전 1800년 이후에도 일반인이 글을 읽을 수 있나요? 는 알파벳은 놀라운 발명품인가요? 제가 말하려는 게 바로 이것이었나 봅니다. 알파벳인가? 일반인도 읽을 수 있게 한 놀라운 발명품이요? 애책에서는 판사들은 이 마을에서 도망치는 한 아이를 붙잡습니다. 그 남자가 이 아이를 붙잡고 마을 장로들의 이름을 다 적어라. 그리고 그 아이는 글을 쓴다. 아래로 그는 그저 평범한 아이,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무작위로 잡혔습니다. 그는 그것을 적습니다. 인쇄기와 디지털 60, 13, 62, 48.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밀어보겠습니다. 알파벳은 민주화되는가? 학습. 기원전 1800년의 알파벳 구조가 학습을 민주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밀어보세요. 서기 1450년대쯤에 뭔가를 개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쇄소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원고를 복사하는 대신 인쇄기를 사용하면 한 사람이 수천 개의 원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 그게 또 학습을 민주화하는 건가요? 인쇄기.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인쇄기가 발명된 것은 1450년대였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지도 전체를 바꿨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4.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자, 당신의 알파벳은 얼마나 큽니까? 둘, 디지털.
0/1. 22/2. 01.
알파벳, 0과 1, SK코드로 알파벳을 쓸 수 있나요? 예, 0과 한 캔으로. 이것을 JPEG 이미지에 넣고 0과 1을 1600만 색상의 사진으로 바꾸나요?
예.
동일한 0과 한 알파벳을 소리로 변환하여 MP3에 넣을 수 있나요? 재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동일한 1과 0을 가져와서 비디오를 재생하고 해당 이미지를 초당 30프레임으로 재생하시겠습니까? 너희 세대의 1과 0은 무슨 일인지 알겠어? 이것은 당신의 세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질문은 제가 그 일과 영을 가져와서 내 컴퓨터에 넣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로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내 아바타를 지켜보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세요.
인도?
그렇다면 학교가 시작하기 직전에 남아프리카의 한 남자가 일과 영을 사용하여 갈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학습이 민주화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제 일과 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악이 그것을 이용하는가?
악이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예,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는 부럽기도 하다.
나는 노인이다.
아마 조금 있으면 여기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그게 정직한 거야.
진실.
나는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있지만 당신 얼굴에는 딱 맞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잡아라. 가보라는 말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강력하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그거 정말 멋지다.
어쨌든 알파벳은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삭감. 가족관계 단절, 우르를 떠나다, 62, 49, 64, 27.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첫 번째 상처는 자신의 상처입니다.
가족.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본토와 백성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당신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 첫 번째 컷. 그는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떠나는 것이 힘든가요?
이제 너희들은 미국 출신이고 우리는 여기저기로 이사하고 있다.
당신은 아니요. 안 힘들었어요.
어쨌든 나는 고어던 칼리지에 왔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문화에서 자랐을 때.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5.
당신은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당신의 모든 형제자매, 당신의 사촌, 당신이.
조카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기 사시는 게 아니라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도 거기 사셔.
할머니와 그 형제자매들은 모두 같은 마을에 산다.
내가 그런 종류의 것을 떠났을 때,
마을을 떠나는 것이 큰 일이었나요?
떠나는 것은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가세요. 이제 누가 당신의 가족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를 땅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므로 가족 관계를 끊는 것은 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자주 부르실 때 뭔가를 남기시게 됩니까?
모세.
신의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스레드.
성경에는 가족 관계를 끊는 일이 자주 등장합니다.
V.
멜기세덱과 롯의 구출. 64. 28, 67, 48. 이제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롯, 기억하시나요?
많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내려와 롯을 납치합니다. 그는 롯과 그의 가족을 끌고 갑니다.
약탈.
아브라함은 그의 부하 318명을 데리고 이왕을 잡으러 나갑니다. 그들은 탈환한다.
롯. 그가 돌아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고 그가 오는 동안
다시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는 왕을 의미하고 세덱은 을, 즉 의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연히
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느 도시의 왕입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예, 그는 살렘의 왕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도시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루를 살렘성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빨리. 알겠어?
예루살렘.
이 왕은 천년 전에 예루살렘의 왕이니라.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성의 왕이었습니다.
평화.
멜기세덱이 나타나자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입니다. 이 사람은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부이고 그는 왕이에요.
게다가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존경합니까?
예.
그런데 지난 수업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 예수.
멜기세덱은 성육신 전 그리스도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6.
멜기세덱은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물러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왕이요 제사장이므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사람은 옛날의 그리스도와 같아.
유언장이지만 그는 실제로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더니 실제로는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그에 대해 다시는 듣지 못합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주고 다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아마도 예수와 같은 제사장이자 왕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수수께끼의 인물인 창세기의 멜기세덱이 바로 그 인물이다.
솔직한 진실은 우리가 실제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금 등장했다가 텍스트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약성서에 나오는데 유대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이 그랬나요?
그는 유대인이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그를 존경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일로 십일조를 드리느냐?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갈 사람들도 있고
당신이 읽으려는 텍스트에 갑자기 나타난 내용이 나타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흥미롭습니다.
여기 부태인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
그는 가장 높으신 제사장이시며 예루살렘 왕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분, 언약을 끊음 67, 49, 72, 47. 이제 여기 또 다른 컷이 15장에 있는데 이건 힘든 컷입니다. 15장 아래에서 10절쯤 해가 질 무렵 12절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더니 짙고 무서운 어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종이 되리라. 40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이며. 40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다음과 같다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학대를 받고 종노릇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다른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 그 땅을 너희에게 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려 하나 아직은 줄 수 없느니라.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7.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인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점점 더 많아져 한계에 이르리라 하였느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는 유대인들을 끌어들여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지만 아직은 꽉 차 있지 않아서 그들은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림에 타오르는 횃불과 함께 연기나는 화로가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 이 동물을 둘로 잘라야 했어요. 그런 다음 이 타오르는 화로가 두 부분 사이로 들어갑니다. 동물. 이제 여기서 뭔가 상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추측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동물은 원래 하나였지만 이제는 이 동물이 하나였던 것처럼 둘로 잘려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언약을 맺는 날이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응. 결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맺은 언약이니라. 이 동물로 상징되는 연합은 하나였고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너희 세대에는 아마 이런 짓은 안 할 거야. 하지만 우리 세대에는 의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리메스와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신을 배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세요. 물건을 베는 것 미안. 그건 기분 나쁜 농담이었어. 괜찮은. 하지만 네메스와 나는 피가 되고 싶었어. 형제.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였고,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리는 피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해했고, 나도 자해했고, 우리는 피를 교환했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를 통해 사물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데 두 번째 접근 방식이 아마도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서 튀어나옵니다. 사용된 상징.
예레미야서에는 이 동물이 둘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만일 당신이 언약을 어기면 당신은 이 동물처럼 둘로 자르세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비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계약을 비준하시겠습니까? 혹시 은행에 가셔서 공증인과 공증인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증인이 그 종이에 엠보싱을 했다고요? 그것은 계약을 비준하는 것과 같습니다. 승인하는 중입니다. 너.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8.
엠보싱 스탬프를 찍으면 알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준 또는 언약을 기념하는 것, 이 동물은 하나였는데 둘로 잘랐으니 어기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둘로 나뉘리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 두 부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연기라는 화덕은 아마도 하나님을 상징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자신을 결속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지키겠다고 엄숙히 말씀하십니다. 계약.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것들. 그들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씨앗, 그 사람의 씨앗. 무엇으로 곱해질 것인가? 하늘의 별 그의 씨는 다음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해변의 모래와 그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는 모든 나라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과 씨를 약속받았으며 그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동물과 가축을 자르는 과정에서 화로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은 나는 내 언약을 지키리라. 나는 이것을 만들 것이다. 당신과의 계약. 나는 이 언약에 묶여 있습니다. 땅과 씨앗과 재물을 얻으리라. 축복.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언약을 비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의 세 번째 상처. 할례 72. 48, 78, 36. 이제 상처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의 살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적이 있었지? 22년 만에 다른 학교. 그레이스 칼리지. 그레이스 칼리지. 나는 곧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학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학교입니다. 내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있었어. 거기. 당신은 학생들이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저는 힐데브란트 교수님을 다 믿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에 정말 빠져 있었고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소녀는 손을 들고 묻습니다. 교수님, 힐데브란트는 이 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자기도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들아, 그게 대체 뭐야?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학생들이 교수를 정하는가였습니다. 위로? 그래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녀의 얼굴에 다음과 같은 작은 미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9.
이제 잡았는데 뭐 하려고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공백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순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이제 답을 적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암소.
그녀는 정말로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말은 사실 그녀가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 그냥 할 수 있어. 지금 보세요. 힐데브란트는 칠판에 그림을 그린 이유로 해고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데.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이 여자가 진실로 남편 앞에서 만나더요. 학급 전체에서 이 소녀가 나에게 할례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니? 제 아내는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으니 다 제가 7학년이나 8학년이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나는 가서 목사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이건 정말 소인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성은 태어날 때 포경 수술을 받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말은 많은 남자들이 심지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말해두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남성의 성기에는 피부가 0.5인치 정도 늘어져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의사의 몫입니다. 잘라냅니다. 포피라고 합니다. 그는 포피를 잘라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기일 때 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그런 짓을 하면? 간신히 훌쩍거린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 아들들보다 제가 더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것. 끝났고 아기들은 간신히 윙윙거렸다. 18세에게 시도해보세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느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포경수술을 했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그게 문제야. 어쨌든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번 포경수술이 큰 일인가요? 할례는 유대인의 방식인가? 신원을 밝히나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이며 만약 당신이 이방인이라면 당신은 무엇? 할례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당신이 유대교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민족 표시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유대인 외에 다른 문화에서도 할례를 행했습니까? 네, 다른 문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다른 문화에서도 할례를 행하지만 여러분에게 할례는 계약 이렇게 밀봉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당신의 육체에 임봉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보자. 잠시 여기로 가보세요. 여러분 중에 장로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교인들은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기서 이러한 요점 중 일부를 설명하겠습니다. 할례. 이것이 땅과 씨와 축복이라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장로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교 배경에서 그들은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30.
아기에게 세례를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할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할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아기에게 세례를 줄 때 그들은 할례나 세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기도 교회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언약 공동체. 그것이 그들이 영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유아들을 언약 공동체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기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장로교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새 세례를 통해 당신은 그 유아들을 언약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과 씨와 축복. 아브라함이 자신과 그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면 언약이 성립됩니다. 무조건. 즉,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건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땅과 씨앗과 축복에 대한 의무를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세 언약을 맺었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했나요? 저주. 순종해야 했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나요? 와 함께. 아브라함아,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보장됩니다. 그들은 땅과 씨앗을 얻고 열방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무엇? 이제 조건부 다른 언약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될 것이다. 그들의 순종에 기초하여 조건 지어진다. 모세 언약은 조건적이어서 그냥 원해. 일단 할례를 받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비준되었습니다. 비평가 문제, 낙타, 78, 37, 80, 18.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평가들이 실제로 제기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텍스트로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낙타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야? 몇 년 전에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타는 기원전 1200년경까지 가축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2000년.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낙타를 가축화하기 8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화된 낙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31.
성경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 보라. 그들은 기원전 2400년 에블라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보다 400년 전입니다. 에블라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해 보세요. 길들여진 낙타. 그래서 비평가들은 낙타를 근거로 성경을 비판하고 솔직히 말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400년 전에도 낙타는 가축화되었습니다. 낙타 주변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질문은 낙타가 과연 존재하는가입니다. 길들여진 이 동물들은 개성이 있고 낙타 중 일부는 정말 비열한. 지금은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지만 언젠가 뭔가 준비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우리는 베두인 텐트에서 며칠 밤을 묵었습니다. 그만큼 베두인족은 낙타를 사육하는데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나가서 우리에게 3시간 동안 낙타를 시킨다고 말했어요. 농담. 이것이 솔직한 진실입니다. 그들의 전체 문화는 낙타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낙타는 놀라운 생물. 낙타는 경이로운 동물입니다. 비평가들과 히타이트 80, 19, 81, 28. 성경은 창세기 15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몇몇 해족 속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야, 히타이트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우리는 고대 세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히타이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햇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틀림없이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터키 북부에서 땅을 파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는 버그에즈코이에 왔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이다. 아니다. 히타이트의 수도만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전체 제국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어요. 히타이트 언어. 당신은 이 히타이트 텍스트를 읽기 위해 박사학위 학습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인 문화가 있어요. 히타이트. 이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터키 중북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히타이트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가 그랬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과 다윗. 그도 다른 햇사람이었으나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터키의 히타이트 제국 전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비평가들은 틀렸다. 창세기 14시 14분의 단, 시대착오적 81, 29, 85, 24. 이제 이 세 번째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당신에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노력해야 한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32.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집에서 길러 훈련받은 318명을 불러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이제 대는 어디에 있나요? 단이라는 도시, 내가 여기 예루살렘이라면 카일은 훨씬 뒤쪽에 있을 거야. 그 방에는 단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다. 이제 당신은 잠깐만요. 힐데브란트,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그는 그가 있는 남쪽에서 그를 쫓아왔다. 예루살렘의 뒷방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까지 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단 지파, 이곳이 이스라엘이라면 단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해안 평야. 단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때렸어요.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 해안 평야에서 우리 지파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움직여야 합니다. 부족은 카일이 있는 곳으로 백업합니다. 우리는 부족 전체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축소할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 그 도시는 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인데 이름이 단이더라. 나중에야. 원래는 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합니까? 크라니점은, 는, 무슨 뜻인가요? 거기에 크라니점이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연대기, 크로날러지, 크로노스, 크라노즈, 는 뜻이다. 시간 시대착오, 어네크로니점, 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즉, 단성, 아브라함,
단이라는 도시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대는
앞으로 800년 동안은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다면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창세기에 내가 너한테 우리는 리버티 트리에 갈 거야 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쇼핑센터 리버티 트리 몰은 어디에 있나요?
어느 마을에 있나요?
덴버스 아는 사람 있어?
나.
우리가 덴버지에 있는 리버티 트리 쇼핑몰에 갈 거라고 하더군요.
모두가 어디인지 알 거예요.
그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우린 세일럼 빌리지에 있는 리버티 트리 쇼핑몰에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덴버즈는 수년 전에 세일럼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을.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제가 현대적인 책을 쓰고 있다면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일럼 빌리지를 입력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덴버스라고 말하면
다들 알겠지?
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텍스트가 업데이트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33.
여기.
텍스트가 업데이트된 것 같으므로 원래 이름인 네이시는
단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경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했다.
모세가 신명기 기록을 맞췄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신명기?
그는 죽었어.
꽤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꽤 어렵습니다.
죽었을 때 쓰세요.
그러므로 신명기는 아마도 여호수아에 의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름을 나중에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슈아는 야, 너희들은 이 마을이 어디인지 모르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만약 내가
댄이 어디 있는지 다들 알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단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훨씬 나중에였기 때문입니다.
학생 코멘트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내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틀린 게 아니고 이름이 업데이트된 것뿐입니다.
언어가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세일럼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덴버즈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이것은 여기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자녀.
첫 번째 아들 다마스커스 엘르아자르 85, 25, 86, 29.
아브라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다메섹의 엘르아살.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라는 불임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땅과 씨와 축복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나에게는 아이도 없고 엘리에저도 없습니다.
내 종 다메섹이 다 얻을 것이다.
모든 유산은 엘아자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다메섹의 엘르아살, 그의 종은 유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게 합법적인가요?
대답.
그렇죠.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과 고대 법전 중 일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물건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다면? 하인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메섹의 엘르아살이 아브라함의 땅을 얻을 것이라는 고대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승.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요. 엘아자르가 아니라 누군가가 될 것입니다. 내 육체에서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34.
그랬을 것이다. 그의 종이여.
교류.
이스마엘과 하갈. 둘째 아들 86. 38, 19. 52. 그러면 하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창세기 16장.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입니다.
하인.
누가 아브라함을 하갈과 함께 설정하였습니까?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린이, 하갈에게 가서 그와 잉태하여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유산을 상속받아 우리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함무라비 법칙.
그들은 그 시대의 법과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큰 문제.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주인이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의 것이 될 것이요.
입양하...
예, 함무라비 법에 의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와, 이건 아브라함이 사라를 속이는 행위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사라의?
사라가 그렇게 봤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았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수업에 한 친구가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미국식 사고방식인가요?
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갖고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이가 있는데 그들이 나와 내 아내의 일부가 되어 다음과 같은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1만에서 2만 달러를 지불했고 그들은 그것을 다른 여자에게 넣었고 그녀는
대리모, 아이가 있나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집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의사와 부품을 시험관에 넣고 다른 여자에게 넣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모의 상황.
이것은 아내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이것을 설정했습니다. 하갈은 대리 아내입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고. 그런데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다른 시험관에 넣는 현대에도 그 여자와 그 아이를 낳았는데 뉴저지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여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합니까?
당신은
기여. 아이를 낳은 여자는 그 아이에게 속해 있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35.
이것이 시험관과 아기가 있는 현대 미국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로 인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하가를 자기에게 맡긴 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편 무릎.
하갈과 사라 사이에 질투가 있습니까?
예, 그때는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인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랬던가?
문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 반드시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항상.
그것이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다면 그것은 보편화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문화적 규범과 도덕적 보편성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분리해야 해요.
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덮어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나요?
예.
사라가 그들을 쫓아내고 광야로 나간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꽤 큰 문제입니다.
기원 후, 셋째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 89, 52, 91, 03.
드디어 이삭을 얻습니다. 그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주 늙었을 때 이삭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은 웃음을 의미합니다.
사라.
웃었느냐 아브라함도 웃었느냐 그도 웃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웃음.
이것.
그렇다면 그는 약속의 아들이요. 크게 바라고 기대하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거기서 끝내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구약사. 문학의 여덟 번째 강의에 나오는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입니다.
그리고 신학 수업.
이번 강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지리.
메소포타미아와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세 자녀에 대한 세 번의 상처.
작사, 장영창.
거친 편집, 테드 힐더브랜트 이. 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